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은 안식과 초대에 관한 말씀을 접하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누리시는 특별한 친교, 그리고 그 친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구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올리시면서 그것이 지혜롭다는 자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드러났음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율법적 의로움에 갇힌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철부지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이들을 의미합니다. 뭐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 부모님들 세대,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웠을 때를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미취학 아동일 때, 코찔찔이 아이들일 때는 부모님이 말하면 그대로 봅니다. 부모님이 지지 그러면 안 만져요. 부모님이 여기 있어 그러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 그러면 가고 와 하면 옵니다. 예. 왜요?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중학생쯤 되고 사춘기가 시작되면 부모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에 토를 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얘가 이제 커서 이 자기 의견을 잘 주장하는구나,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 얘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린 게 어른이 말하는데 그 이게 더 지금 얘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네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하느님이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토를 달며 살아왔는지요. 그것이 소위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될 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훌륭하다고 느껴질수록, 내가 열심하게 신자로서 살아간다고 느껴질수록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그럴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세모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에 대해 단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 모든 교만한 행위들이 하느님이 볼 땐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용서하라는 계명, 화해하라는 계명, 그런 계명들을 어기는, 그러한 부모 속을 새기는 사춘기의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또 제안하시는 이 멍에라는 단어의 역설을 성찰해 봅시다. 예수님은 짐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유다 전통에서 멍에는 흔히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당시에 그 율법은 진짜 사람들이 짊어지기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이라는 법입니다. 멍에가 원래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메는 거예요. 즉 우리가 메는 멍에는 나 혼자 짐을 짊어지는 고독한 그런 멍에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발맞춰 걸어갈 때 이 멍에는 매우 안전하고 또 주님과 유대를 갖게 하는 사랑의 끈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메면 우리의 발을 맞춰서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드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걷든, 우리가 비틀비틀 걷든 가다 서든 거기에 맞춰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독촉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그리고 때로 우리가 지쳤을 땐 자신을 낮추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입맞추시며 다시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는 정녕 편하고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살면서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 책임감,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상처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버티려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죄송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니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곁으로 다가가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우정을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무거운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화살기도로 바쳐봅시다. 주님, 저의 짐을 당신께 맡기오니 저에게 안식을 주소서. 주님 평화.
1분 결의 김충섭 신부입니다. 많은 성모님의 발현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공식 인가를 얻은 곳은 9곳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모님의 발현이 참된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는 관할 교구장이며 최종 판단은 교황청에서 합니다. 이때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식별하게 되는데, 첫째 기준은 교리적 기준으로 사적 계시의 내용이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리적 기준으로 사적 계시를 체험한 사람의 인격이 건전한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정신 착란과 같은 병적 소인이 없어야 하며 환상이나 환시 속에서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는 영적 결실의 효과로서 영적인 결실들이 사적 계시의 결과로 드러날 때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사랑하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라면을 끓이며에서 목숨 1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딸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 딸아이는 내게 휴대폰을 사주었고 용돈이라며 15만 원을 주었다. 첫 월급으로 사온 폰을 나에게 내밀 때 딸아이는 노동과 임금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그 자랑스러움 속에는 풋것의 쑥스러움이 겹쳐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진부한 삶의 끝없는 순환에 안도하였다. 그 아이는 나처럼 힘들게 오직 노동의 대가로서만 밥을 먹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진부하게 꾸역꾸역 이어지는 이 삶의 일상성은 얼마나 경건한 것인가. 그 진부한 일상성 속에 자지러지는 행복이나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이 거듭되는 순환과 반복은 얼마나 진지한 것인가. 딸아이는 어렸을 때 침을 많이 흘렸고 늘 저질투했다. 두 돌이 다 지나도록 턱 밑에 수건을 매달았다. 안아주면 늘 삭은 전냄새가 났다. 나는 그 전냄새에 늘 눈물겨워했다. 이것이 내 혈육이고 내가 길러야 할 내 어린 자식의 냄새로구나. 내가 배반할 수 없는 인류의 냄새로구나. 술 취하고 피곤한 저녁에 잠든 아이의 머리에 코를 대고 아이의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때때로 슬펐다. 내 슬픔은 결국 여자의 태에서 태어나서 다시 여자의 태 속에 자식을 만드는 포유류의 슬픔이었다. 나는 폰을 내미는 딸을 바라보며 아,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생각하면서 혼자 기뻐했다. 이 무사한 하루하루가 흘러 결국은 저 차가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피덩이는 자라서 여자로 변한다. 그 아이는 내가 기른 아이가 아니라 저절로 자란 아이였다. 그 아이가 어려서 분홍빛 잇몸에서 흰싹 같은 앞니가 돋아나고 또 말을 배우느라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릴 때도 나는 이 진부한 일상 속에서 살아서 작동하는 삶의 신비를 느꼈다. 이 작은 신비들이 시간 속에서 쌓이고 또 쌓여 갓난 아이는 여자로 바뀐다. 태어난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시간 속에서는 덧없는 것들만이 영원하다. 모든 강구한 것들은 무너지지만 저녁 노을이나 아침 이슬은 사라지지 않는다. 딸이 늦게 귀가하는 날, 딸이 사다 준 폰으로 전화를 걸면 그 다 자란 여자가 말한다. 아빠, 저 오늘 늦으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주무세요. 알았다. 운전 조심해라.
상체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 신봅니다. 드리플레 작곡의 레퀴엠, 위령 미사곡에 있는 곡인데, 드리플레의 이 위령 미사곡 중에서도 사랑받는 곡이죠. 자비하신 예수님이시여라는 곡입니다. 삐의 예수라는 곡을 메초 소프라노 펠리치 팔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드리플레 작곡의 레퀴엠이 있는 삐의 예수, 자비하신 예수님, 메조소프라노 필리치 팔마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는 모차르트 작곡의 미사곡, 다장전 미사곡, 케일 작품으로 427번 중에 있는 한 부분이죠. 신앙 고백 중에 있는 곡인데요. Et incarnatus est,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나셨도다 라는 부분,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존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돌린 뉴스입니다. 앞으로 자치 수도원에서 교회 복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회원은 지역 교구장 주계의 권한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은 5월 28일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3월 25일 교회법제 699조 2항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포한 교회법 개정안을 4년 만에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교회법 제699조 2항은 자치 수도 승원에서는 선서한 회원의 제명을 판단하는 것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사나 수녀가 심각한 위반을 저지를 경우 교황청이 교구장 주교에게 자치 수도원의 최고 장상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에는 축성생활의 의무를 상습적으로 소홀히 하는 행위, 장상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완고한 불복종, 회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추문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해임 결정이 나더라도 당사자는 교황청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22개국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의 해외 공격 활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이란이 유럽과 북미, 호주 주역에서 살해와 납치, 괴롭힘, 협박 등 이른바 치명적 음모를 통해 사람들을 공격하려 한 시도를 비난하며 이런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친이란 성향단체인 하라카트 이샤부 알 야미날 이슬라마비아 즉 HAYI가 유럽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와 이란 출신 언론인 그리고 미국이 이익을 겨냥한 공격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국들은 자국민과 국가를 이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으며 추가 대응 조치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동성명은 이란 정보기관과 국제범죄조직 간의 오랜 연계관계를 언급하며 범죄조직을 대리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최근 자국 내 반유대주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이란 대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이란의 국가지원 공격을 비판했지만 외교관 추방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소비자단체는 슈퍼마켓 멤버십과 로열티 프로그램이 소비자들에게 기대만큼의 혜택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식료품 시장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식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3분의 1 이상은 식료품 예산이 정기적으로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1은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는 최근 푸드서프가 도입한 통합 멤버십 프로그램 클럽 플러스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월드와 패킹세이브, 포스케어 이용 데이터를 한데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슈퍼마켓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가격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로열티 프로그램이 소비자들을 특정 브랜드에 묶어두어 더 저렴한 매장을 비교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들의 71%는 자체 브랜드 상품 구매를 늘렸고 30%는 신선식품 구매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드스토프는 이에 대해 고객 데이터를 가격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며 쇼핑 경험 개선과 할인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럴스 역시 회원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농식품 수출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최신 1차 산업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 예금 전년보다 6% 증가한 643억 뉴질랜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목별로는 유제품 수출이 5% 증가한 286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육류와 양모 수출은 14% 늘어난 141억 달러, 키위와 사과를 중심으로 한 원예 수출은 7% 증가한 95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드 맥클레이 농업부 장관은 뉴질랜드 농식품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우유 가격과 안정적인 생산량 그리고 국주 육류 공급이 부족이 수출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역에도 양호한 기상 조건과 성숙한 과수원,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농식품 수출액이 2030년까지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농업과 원예 산업이 뉴질랜드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 재무부는 정부가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외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억 뉴질랜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44억에서 50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며 2035년 후속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최대 16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뉴질랜드가 목표 달성을 위해 약 8,400만 톤의 배출량 감축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이 부족부는 해외 탄소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메워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리스퍼 록슨 총리는 정부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농장을 폐쇄하거나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 지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녹색당과 노동당은 현재 정부 정책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추정치가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잠재적 재정 위협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실제 비용은 향후 정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속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과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이른바 턱걸이 노동자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MBIE와 경제 전문가들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전체 노동인구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약 5에서 6%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보다 불과 1에서 2달러 많은 시급을 받는 노동자층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던 숙련 노동자들의 시급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선에 바짝 근접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임금 압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구조가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성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고물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밖에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저임금 경계선에는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구름이 낀 날씨와 오후까지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제주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올해 봄부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가올 올 여름 역시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체감하면서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환경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작은 실천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망설임이 앞설 때가 많은데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를 깨끗이 닦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 황승용 닦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 대표. 예, 대표라고 하기 좀 부끄러워서 닭장이라고, 예, 스스로 호칭하고 있는 닭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딱장보다는 닭장이
닭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잘못 발음했다가는 한순간에 그 닭이 많은 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
예.
쉽지 않은 예. 것 같습니다. 지구 닦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 지구를 닦는다. 뭐, 와이퍼스는 그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 단체 소개하고, 아까는 그 닭장이라는 그 호칭이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뭔가 소중한 게 있으면 닭잖아요. 예, 꼼꼼하게 이렇게 닦듯이.
아, 그런가요?
예, 사실 그런 의미에서 네.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나를 둘러싼 뭐 자원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 좀 소중히 하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실천 이런 걸 이제 저희 나름대로 지구를 닦다라고 좀 정의를 해봤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이제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닭장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나름의 이제 직책은 아니고 호칭들이 좀 있는데
네네.
예. 이제 뭐 제가 만들기도 했고 예, 단체의 장을 맡고 있으니까 지구 닦는 사람들 모임 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닭장. 그리고 이제 구성원은 닭원.
닭원.
예. 그리고 이제 사무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일꾼들은 이제 닭군.
닭군.
예. 그리고 이 중간에서 열심히 다른 시민들 같이 좀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양성 과정을 좀 마친 시민분들을 저희가 예, 그 끌닭. 예, 끌어주는 닭원이라는 뜻으로 이제 요 그렇게 좀 분류가 돼 있어요.
굉장히 회원이 많은가 봐요.
회원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회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여기 뭐 이 호칭 저 호칭 붙이는 네. 것 같은데 혹시 구성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정회원은 한 20분 정도가 있고요.
아, 20분.
근데 저희가 그 이렇게 뭐 딱 몇 명이라고 호칭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뭐 열심히 활동하는 분 아니면 그냥 눈팅으로만 참여하시는 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한 700분 정도 되고.
오, 700분이요?
예, 예, 700분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뭐, 구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또 뭐, 1000몇백분 정도 오. 되시고, 예, 뭐, 후원하시는 분들은 한 200분 정도 되시고,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하세요? 이러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대답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거기 참여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있고, 그냥 아까는 그냥 관심만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활동만,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합치면 5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예, 많은.
그, 그러니까 주된 활동은 이제 서울 쪽에서.
예, 현재는 서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부로 태안지부나, 뭐, 순천, 부산 같은 데서도.
지부도 있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또 해주시는 분들이
네네네.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거 지방에서 나도 같이 연대해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든지 저희가, 뭐, 지원을 해드릴 만한 게 뭐 없지만, 응원밖에 없지만, 그래도 응원이라도 열심히 보내드리면서 같이 하고
처음에 이거를 시작한 계기가 뭘까요?
최초에는 그 거북이 코에 빨대 낀 영상을 제가 봤어요. 진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예.
사실 그 영상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영상을 보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똑같이 봤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의 8살 어린이가 3살 반 때부터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 쓰레기 주운 거에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나름 수익금을 벌고
네네.
그걸 다시 그 해양생명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어른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8살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딱 정말 그 다음날부터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한 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어쩌다가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건데요?
그게 19년도에 제가 그 영상을
19년도.
네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벌써 한 7, 8년?
예, 7년 정도.
7년 정도.
예, 개인 활동 시작한 지 7년이 됐습니다.
딱 그 시작한 시점이 코로나하고 딱 겹치네요.
예, 코로나 예 제가 시작하고 한 1년 있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쓰레기 줍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닦는 것으로 그 단체 명칭을 잡았을까요?
줍는다보다는 좀 지구 자체를 소중하게 닦아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면 줍는다에, 네. 줍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네네.
그 줍는 거에 맞게 뭔가 이게 이름을 좀 질만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닦는 거의 행위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최초에 쓰레기를 막 열심히 주워야겠다보다도 이제 그 어린이 사례를 보면서 이 8살 어린이 가 4년 동안에 쓰레기 열심히 주워서 한 4, 5천만 원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저러지 못하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쓰레기 줍는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줍는 거를 좀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쓰레기도 안 줍을 수 있고 이게 정말 좀 깨끗한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쪽을 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줍기보다는 애초에 이렇게 좀 소중하게 아끼고 닦아주고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좀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네. 하나 질문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환경 생각하는 단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뭐 차별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들과 좀 다른 것들이 이다면 우리는 이런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 환경 단체들을 봤을 때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정말 정책적인 개선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과거의 방식대로 막 피켓을 들고 앞에 나서서 막 이렇게 싸우는 네, 약간 이렇게 정말 진보적인 그런 환경 단체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혹은 쓰레기를 열심히 주는 봉사 단체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끼리 정말 예를 들어 담배 꽁초가 너무 많다. 아,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줍기만 해서 답이 없는 거를 이제 저희는 몇백 번 주워보니까 아는 거예요. 쓰레기를 이제 담배 꽁초를 주워서 이제 손편지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담배 꽁초 끝에 필터가 플라스틱이면은 이거를 좀 뭐 생분해로 바꿔달라. 이런 요청을 기업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 뒤에는 환경부 장관한테 이제 손편지 막 백 몇십 통 써가지고 담배꽁초 주워오면은 보상금 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캔, 병 이런 거 주듯이. 지금 실제로 뭐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에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전국으로 확대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컵 보증금제 같은 거를 다시 부활시켜달라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냥 이게 그 과거에 그냥 피켓을 드는 단체는 시민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할 역량이 좀 부족하긴 하고요. 봉사단체는 이제 봉사로만 끝나니까 이게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그 넘어서까지 좀 나아가기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를 좀 연결해가지고 시민의 실제 힘을 모아서 이 모인 힘을 그대로 좀 전달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컵보증금제 같은 것도 이제 홍대에서 한 2시간 주우니까 천 몇백 개를 줍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일회용 컵을 주워서 세척까지 해서 건조를 한 다음에 컵 보증금제 이제 다른 환경단체에서 컵 보증금제 기자회견할 때 저희가 보내서 퍼포먼스 같은 거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하고 그럼 이제 참여했던 시민들도 아 내가 했던 게 이게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뭔가 정책이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쓰이는구나 라는 그런 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마 저희가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어쩌면 그러니까 뭐 그냥 정책이나 아니면 뭐 그것도 있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대지만 거기에서 약간 뭐 비판적인 눈이 있겠죠. 네. 비판적인 눈을 보면서 그걸 또 누구한테 제한을 하는.
그리고 그 과정을 최대한 어쨌든 막 남들이 봤을 때 싸운다는 느낌보다는 시민들이 저렇게 그냥 나서서 하는구나.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막 강남 침수 때 그 빗물바지 드러내고 싸우는 그 치우는 분들을 보면서 제 환경활동 하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와, 멋진 활동을 멋진 시민. 그래서 약간 그렇게 좀 따뜻하고 좀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박수 받을 수 있게 좀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사실 있는 사실 뭐 그 요새 그 아까 담배 꽁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면 담배 꽁초에 폐암에 걸린다라는 그런 문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꽁초를 잘 버려야 된다는 문구도 좀 써놓으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요만하게.
그러니까 너무 작잖아.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저희가 담배꽁초를 십몇만 개를 제조사에 보내서 그 환경단체 중에 또 몇 안 되게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정식 그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얘기한 게 자기네들도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싶어도 이런 게 다 나름 규제 산업이라서 이게 다 규제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제가 나온 얘기 김에 하면 어차피 담배 피는 사람이 저거 그 그림 보고 폐암에 걸릴 거 알면서 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거가 혐오가 됐든 뭐가 됐든 영향을 안 미치지만 중요한 건 그 담배꽁초는 다른 이야기 일단 기본적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그게 뭐 하수도에 막히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리어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참 여기저기 초대를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건복지부랑 뭐 이렇게 뭐 자리 환경부가 같이 하는 자리가 있길래 거기서도 제가 요청한 게 금연 광고만 하지 말고 담배꽁초 필터가 플라스틱인지도 모르는 썩지 않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인데 이거에 대한 공익 광고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막 제가 가서 얘기를 해도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실질적인
예, 저는
부분에 관심
진짜
있고
느끼는 것들
하는 부분에서 왜냐면 이게 아유 한 번만 생각하면 멈지 왜냐면 이제 환경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멀리 있는 느낌이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생활적인 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사실 종량제 봉투를 쓰는 이것도 벌금을 때려버리니까 그걸 또 하는 것들도 있고 잘 안 하면 수거를 안 해가니까 약간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 맞습니다.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규제를 좀 안타까운 거는 규제를 해야지만 듣는다는 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인식의 전환 같은 것이 좀 필요한 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그 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보증금제 실시할 때 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하던 거를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하려니까 반발이 워낙 거세진 거라서 그렇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종량제 봉투 얘기를 하셨으니까 과거로 생각해 보면 이제 종량제 봉투법을 시행한 지가 이제 만 30년이 탁 넘었거든요. 그렇죠. 31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데 아, 유독 그 80년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왜 이게 이렇게 유물처럼 많이 나오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책이 시행됐던 시기랑 좀 맞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산에다 묻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지금 이야기대로 이걸 이제 컵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을 조금 더 잘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프랜차이즈 본사 쪽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풀질 못하고 이게 막상 점주한테 이게 좀 떠넘겨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점주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분들은 시민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로고 인쇄를 그냥 못하게 하고 그냥 똑같은 재질 그리고 그 만약에 로고를 새겨야 되면 음각이나 양각으로만 해서 소재의 그
손상이 안 가게.
예, 소재의 손상이 안 가게. 저희가 무색 패트를 따로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하면은 이거 재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제대로 시행은 못 하고 그냥 로고는 로고대로 인쇄를 하되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뭘 하겠다. 근데 점주가 붙여.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이게 대 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네, 사실 이게 그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조금 이렇게 별건 아니 약간 세밀한 디테일 같은 거거든요. 그 디테일 네. 같은 거를 모르니까 그냥 그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건 벌금만 기억이 남지 그거에 대해서 아 요거 좀 내가 신경 쓰면 요것만 좀 해주면 사실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단순 종이컵 얘기가 나온. 똑같이 나오는 게 이제 텀블러 얘기가 나오는데 텀블러도 또 한동안 또 엄청 해가지고 엄청 있잖아 집에.
그냥 기본적인 거는 그냥 뭐 닦듯이 지구 닦듯이 그냥 필요한 거 딱 사서 오래 쓰고 잘 쓰는 게
갑자기 제일 그 텀블러 얘기하니까 아 이제 닦는 게 좀 비슷한 게 하나 나왔다.
아 그죠 이제 좀
이게 좀 나와서 아 그렇구나. 네. 하여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주윤이 부릅니다. 미스터리.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 황순영 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닭장과 하니까 굉장히 대표인데 대표로 하면 약간 높임말 같은데 닭장이라고 하니까 높임말 같지가 않고 이게 네. 후려 까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니요
아그 약간 이게 제가 발음을 하다가 느낌이니까 닭장과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존중을 담아주십시오
존중이 없는 건 아닌데 갑자기 표현이 좀아좀 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플로킹
예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고 이제 그 뛰면서 이제 한쪽에는 쓰레기 봉투 들고 가면서 이제 죽는 네. 거잖아요. 사실 뭐 제가 보니까 그 토요일 날 오전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시민 분들이 하시는 거 많긴 한데 요거를 조금 뭐 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스웨덴에서 시작이 된 활동이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주 가는 공간, 뭐 사랑하는 공간에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눈에 보이는 쓰레기 정도는 좀 줍자라고 생긴 사실 순수한 시민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뛰면서 할 수가 없는 게 쓰레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
현실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워킹이랑 합쳐서 플로킹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조깅이랑 플로카업이란 단어를 합쳐서 이제 플로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뛰냐 걷냐는 저희 쪽에서 포커싱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사랑하는 공간을 눈에 보이는 쓰레기 정도는 주어서 내가 사랑하는 공간을 스스로 좀 관리하자라는 쪽에 좀 가깝고 아쉬웠던 거는 우리나라에는 이 플로깅이라는 활동이 러닝크루랑 이렇게 기업 브랜드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꼭 달려야 될 것 같고 막 힙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긴 했는데 그 궁극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결국 사랑하는 공간을 좀 아끼고 사랑하자라는 내용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그 보게 되면 외국 사람들 한국 들어오면 이 얘기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쓰레기가 좀 많긴 하죠.
그렇죠. 이제 이게 되게 명백하게 그 미화원 분들께서 관리를 해주시는 곳과 그 범위를 벗어난 곳의 차이가 그러니까 블럭 하나만 딱 들어가도 이 현실과 그 리얼리티와 관리된 공간의 차이가
교수님 말해서 그래도 미화원이 있어서 네. 관리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의 차이. 네네. 근데 가끔씩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통이 너무 없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전에는 쓰레기통을 좀 많이 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끔 쓰레기통이 이제 막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돼요.
그렇죠.
아시죠?
거기 이제 그러니까 확 모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고슴도치가 안 생길까 이런 이제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쓰레기통이 늘어나면 왜 쓰레기통을 잘 비우지 않냐고 민원이 들어오니 애초에 그거 자체를 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그래도 쓰레기통을 좀 곳곳에 많이 놔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더 원점으로 돌아가면 애초에 쓰레기를 좀 덜 써야 되지 않나. 쓰레기통을 더 많이 비치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을 더 쓰고 버리는 게 너무 쉬워져서 이거에 대한 오히려 역 세금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면 이건 또 맞는 건가? 좀 저는 양쪽 생각이 다 좀 공감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쓰레기를 일회용,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거는 그것 보통 이제 정말 덜어서 버리겠지만 일회용. 네. 사실 보통 이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 보면 다 일회용품들이 그 뭐 일단 플라스틱 컵 이런 등등들이 많으니까 그냥 딱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렸어라고 되긴 하지만 네. 사실 근본적으로 넘었을 때 플라스틱 컵 말고 딴 거는 안 될까?
그죠.
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네. 되는데 그 질문은 없고.
예, 그쵸. 예, 지금은 그 질문까지 가기에는 버려지는 물품에 거의 제가 그냥 쓰레기통을 이렇게 봤을 때는 최소 80, 90%가 일회용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쓰레기통을 많이 놓냐, 마냐 전에 선행이 돼야 되진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저희가 쓰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의 재활용률이 5% 미만이라고 하는데
네.
아, 이런 문제는 그럼 정말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지.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늘어나면 애초에 나는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일회용품 쓰레기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이런 효과가 좀 되면 어떨까? 아니면 나중에 진짜 이게 컵이 잘 회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은 컵 수거함만 막 이렇게 따로 막 여기저기 비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만 네. 가더라도 거기는 이제 일회용 컵이 아닌 플라스틱 죽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 회 쓸 수 있게. 근데 네. 그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 어디에 보면 모아놓는 자리에만 맞아요. 모아놓으면 그 다시 그 커피나 뭐 하는 데 가고 그걸 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궁극적인 말로 하게 되면 일회용 컵이 그렇다고 한다면 네. 다 용도 그 컵을 다 회 쓸 수 있는 그 플라스틱 컵을 다 모든 네. 곳이 일정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배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소주병 같은
네네네
그렇죠 소주병이 다 규격이 똑같다 보니까 네네.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참
예 네, 저는 그냥 이거는 이제 시민으로서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 정말 이런 공감대가 잘 이루어져서 각 그 지역마다 딱 대표하는 컵 디자인 예를 예를 들어 있는 거예요. 막 서울은 막 엔타워랑 막 한강이랑 이렇게 그림이 있고 뭐 부산이랑 뭐 제주나 이런 데는 다 따로 있어서 그냥 전국적으로 다 그 컵이 동일하게 만약에 유통이 되면 저는 이게 해외에서 놀러 온 관광객들한테도 와 얘네는 뭐 카페 어디 가도 이걸 써. 이런 게 오히려 좀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멀리 나가지.
아니 어느 그 커피 전문점이 이제 네. 각 도시에마다 그 어떤 컵이나 이런 걸 팔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 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플로킹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좀 자주 모입니까?
예, 그래도 저희가 뭐 공식적 활동은 최소 월 1, 2회 정도는 하는데 자발적으로 모이시는 분들, 뭐, 지부 활동까지 하면 한 달, 1년에 최소 100회 이상의 활동은 열리거든요. 이렇게 저렇게든. 예,
그럼. 평일날도 합니까?
평일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이제 또, 이렇게 뭐, 평일에만 100, 일정
되시는 100회면 못해도 매주 한 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모인다는 예, 건데.
주말에 이렇게 같이 열리기도 하고요. 태안에서 해변 청소하는. 여기서는 뭐. 산에서 쓰레기 줍는 활동이 또 같이 열릴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와이퍼스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평범한 시민의 느슨한 연대로 네.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여기서 느슨한 연대라는 표현이 뭡니까?
일단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네.
제가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의 커뮤니티라고 하면 뭔가 되게 이렇게 쫀쫀하고 막 엄청 막 매월 뭐 정기 모임에 꼭 가야 되고 약간 이런 형식의 사실 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바른 마음이 있으니까 발은 담그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자유롭게 조금 오실 수 있게 좀 느슨하게 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끔 그냥 플로깅 할 때 인원이 적게 모일 때도 있지만 저희가 뭐 지난주에 이제 뭐 무애런 같이 이제 큰 뭔가 이런 대형 행사를 치르면 봉사자만 한 130명, 140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느슨하게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뭔가 도울 일이나 뭐 재밌는 거 안 생기나 하면 기다렸다가 갈래 하면 이제 이게 갑자기 막 5명, 10명 오시던 분이 120명, 130명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계속 이런 느슨하게 연결될 수 있는 작은 뭐 일종의 울타리 같은 거를 좀 쳐드리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그런 표현으로 느슨한 연대라는 걸 썼고요.
뭔가 이게 야 뭐 몇 번 참가해야 되고 예. 뭐 쭉 약간 해운되는 자격 막 이렇게 되게 뭐랄까 원칙 아닌 원칙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네. 언제나 자유롭게 조금 한 개 훅 할 때는 모이고
맞아요.
뭐 이게 네. 또 각자 또 활동할 때는 또 활동하고 네. 그런 식으로의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영상 보고 그래도 그냥 나 혼자 뭐 주섬주섬 이렇게 뭐 쓰레기 줍고 할 수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대표 그 모임의 대표가 될 정도면 어떤 생각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잖아요 네가 해 뭐 해 뭐 하지만 아니 난 뜻은 있지만 아니 이런 그래
사실은 뭐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제 제가 뭔가 보고 느낀 거를 기반으로 제가 활동을 하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계속 SNS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군가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됐나 봐요. 그래서 하실 때 혹시 저도 따라가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 하실 때 그냥 같이 오셔라 라고 했던 게 이제 2020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인 방이 지금 700명이 된 거고, 예. 그분들이 나름 이제 느슨하게.
그게 한 명이 들어오고 또 그 친구가 또 누굴 또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 둘 명씩 막 늘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 같긴 한데, 회사 일 하면서,
힘듭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일단은, 회사를 하니까 뭐 아침 출근을 저녁하고 그러니까 네. 밤에 퇴근하고 그럼 이제 그 저녁 평일날 저녁이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되게 활동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은데 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예 11월
결혼하고 이게 쉬울까? 왜냐면 토요일 또 주말은 또 가족들과 함께라는 걸 수 네. 있으니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결혼 앞두고 있다며요.
예예예 예, 예. 이제 이해해 주겠죠. 그래도 아. 지금 여자친구가
아니, 혹시 그 같이 활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네. 근데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고 애초에 이런 환경 활동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잘 해주고 있어서 예, 많이 응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회론 열 때 와서 참여하고 즐기고 갔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공감 이 뿌리에 대한 공감은 서로 같이 있어서 예 이제. 같이 좀 맞춰 나가야죠.
근데 진짜로 회사 생활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그게 더, 그냥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진짜 시간 없으실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냥 오롯이 정말 쉬는 날이 뭐 많으면 이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제 막 큰 행사 앞두고 있을 때는 거의 아예 못 쉬고 한두 달 일할 때도 있고, 이제 막 몸이 지치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점점 지치네요.
뭐 앞자리가 바뀌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네. 사실 아까는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쓰레기를 차라리 만들지 말자.
네.
근데 쓰레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 구조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네. 우리 뭐 획기적인 무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까는 뭐 텀블러만 들고 다녀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사실 그 약간 이런 문화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아 점심 그 뭐지 점심이나 저녁을 특히 점심 예. 점심을 먹고 커피 전문점을 가서 꼭 테이크아웃이 됐든 하면 이제 테이크아웃하면 두 가지가 같이 오죠. 일회용 컵하고 네. 그다음에 일회용 컵을 뜨거우니까 감싸는 거하고. 네. 그, 뭐, 대부분 종이 재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심스럽게 먹으라고 주는 플라스틱 캡하고.
그죠.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이거만 딱 먹으면, 네.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거기에 좀 차가운 음료가 들어가면, 거기 이제 스트롤도, 빨대도 맞아요. 딱 들어가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생기는 거죠. 또 차가운 거니까 또 거기, 그, 뭐지,
컵홀더도
예. 또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뭔가 엄청난 히어로나 엄청난 기술이 나와야 이게 극복이나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꿈을 좀 꾸는 거죠. 예, 시민 단체 대표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마포 뭐 이런 소각장 더 짓는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좀 원인을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하루에 배출되는 이 서울시에서 생겨나는 생활 쓰레기의 한 30% 정도를 태울 곳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직매립을 금지를 하니까 태워서 버려야 되는데 태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서울 쓰레기가 막 충청도로 간다. 아니면 우리는 더 절대 소각장 지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30%가 예를 들어 내가 이거는 원래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건데 아 조금 더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든지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딱 살 때 이제 뒷면을 보면은 이제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등급이 표시돼 있거든요. 최소한 재활용 어려움 요 등급 대신에 재활용 최우수 제품을 좀 산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10개 쓸 거 8개만 써본다든지 요 정도의 실천을 하면 마포 소각장 가지고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 내 생활에 정말 10% 20% 정도부터 실천을 하면은 저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얘기들이 막 펼쳐질 것 같은데 되게 슬픈 얘기는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마포 소각장 제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이 이제 조금 아쉽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조에 물이 막 넘치는 거잖아요. 쓰레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를 보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네.
지역주의, 이 지역 갈등만 일어나는 얘기들만 나오니
이게 자꾸 이게 어쨌든 욕조에 물이 넘치면은 이 물을 어디론가 던져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막 마포에 던질래, 막 충청도에 던질래 이러고 이제 싸우는데 누군가는 그 호수를 그 꼭지를 좀 잠그자고 수도 꼭지를 좀 잠그자는 얘기를 누군가만 하면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인천도 더 이상은 이제 서울시 쓰레기를 안 받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또 파동이 오는 거고 7년 전에도 중국에서 이제 너희 재사용 그 재활용 쓰레기 안 받아 하면서 쓰레기 파동이 한번 그렇죠.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수거를 안 해가면 이제 저희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계점이 지금 되게 앞에 있는데도 나는 이 쓰레기가 내 앞에 쌓이는 현실은 싫은데 나는 쌓이는 쓰레기를 쓸 거야 라는 거를 정말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는지,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한 개나 두 개 정도도 정말 개선할 게 없는지, 요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는 거기서부터 또 시작할 수 있는 법이 나올 것 같고.
예, 사실 네. 이게 그 불편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이가 많아 보이긴 한데 앉아서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타임에 손님이 가서 주문을 하고 거기서 받아서 네. 오는. 근데 얼마 전에 좀 된 곳이 거기냐면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커피 전문점이 약간 분위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앉아서 계시면 주문을 받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어색해서 네.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앉아 있으면 갖다 준다고 했는데 네. 불구하고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불편한 것이 익숙해지니 네. 그것을 다 따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지 말씀하신 것들이 처음엔 불편하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면 불편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도리어 내가 어색한 거야.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또 시민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불편한 건지 어색한 건지 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전통시장 주변에 살 때 그 장바구니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같이 챙겨 다녀요.
아.
반찬집에서 바로 퍼서 담아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 아니면 뭐 분식 같은 거 먹고 싶으면 그냥 용기에 담아오고 그러면 이게 그 실제로 발생하는 그 살림의 양으로 봤을 때 제가 반찬통에다가 직접 반찬을 담아오면 바로 까서 먹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끝이거든요. 이제 먹고 먹다가 나중에 결국은 설거지를 한 번 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다 소분 포장돼 있는 거를 구매를 해 오겠죠. 이제 먹고 남은 거를 그 반찬통에 안 던다고 쳐도 어쨌든 세척해서 분리배출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일이 한 번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번 그 챙겨 나가는 게 귀찮은 건지 내가 그 분리배출을 한 번 더 하러 나가는 게 귀찮은 건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어색해서 그렇지 습관을 들이면 그렇게까지 이게 막 정말 내 삶이 위태로울 만큼 위험한 일은 안 생기는 뭐,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하면 이제 우연치 않게 살 때는 어쩔 수 없긴
그럼요.
하지만 아니,
그건
내가 뭘 그 하려고 한 목적을 가지고 네네. 갔을 때는 미리 챙겨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네.
처음에 들고 갈 때 아이 무거워.
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제 쓰레기 나가는 거 봤을 때는
맞아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최재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인데 이 가벼운 불편들을 그냥 무시하다 보면은 진짜 큰 불편이 찾아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결국은 이렇게 일회용 아니면 에너지 사용 같은 거를 무분별하게 불편하기 싫어서 마구마구한 대가가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지면서 실직이 생겨 마스크를 쓰면서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해 이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게 더 우리 삶의 크리티컬한 불편인가 요거를 정말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은 뭐 그 아이를 둔 부모님들한테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환경을 많이 훼손하든 돈을 많이 벌든 해가지고 최고급 마스크를 자녀한테 사주는 게 이게 내가 좋은 부모인지 아니면 애초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은 부모인지 이제는 정말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은 온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제2의 코로나 오면은 얼마나 서글프지 걱정이 또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네. 좀 이렇게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거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 진실을 계속 닫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 다가오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지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 아까는 그 쓰레기 줍는 거 빼고
네.
또 거기 그 하고 있는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조금 주목한 2, 3년 전부터 좀 주목을 많이 하는 부분은 요즘 러닝이 이제 엄청 유행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러닝.
예, 그래서 저도 러닝을 이제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러닝은 진짜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활동이고 그리고 특히나 마라톤 대회가 열려도 항상 이 차로 그 차들이 점유한 도로를 사람들이 달려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너무 정말 좋은 문화 같은데 이런 행사가 이렇게 자꾸 쓰레기 문제나 이런 걸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게 열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
예, 이제 마라톤 뭐 3대 마라톤처럼 정말 몇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는 종이컵만 그 행사 한 번에 한 30만 개. 아. 예. 그리고 다른 쓰레기까지 합치면 막 60만 개, 70만 개 막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밖에 이제 진행이 될 수 없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안 만드는 마라톤, 쓰레기 안 만드는 급수대 이제 이런 거를 막 운영을 해서 좀 진행을 했고 작년부터 이제 국내에서 최초, 국내 최초로 쓰레기 없는 마라톤을 좀 열어서 운영을 했고 이제 올해 4월에도 지금 4월 초 식목일 때 저희가 또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를 만일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일회용 그 컵 같은 거 네. 그 대신에 뭘
일회용 컵 대신에는 이제 다회용 컵을 쓰고요.
다회용 컵. 아.
예. 그리고 보통 이제 마라톤 대회에서는 그 쓰레기통을 비치를 되게 적게 해놔요. 그럼 사람들이 선수들이 이렇게 컵을 집어서 마시고 바닥에 버리는 게 되게 관례예요.
그렇죠.
마치 저희가 담배꽁초를 아. 담배를 태우고 하수구나 길거리에 버리듯이 마시고 그거 그 종이컵을 바닥에 버리는 게 되게 관례인데 저희는 이게 뭐 일회용이랑 아니면 이 플라스틱 컵을 여러 번 쓰는 거랑 탄소 배출 이런 걸 둘째 치고 일단은 그 버려져 있는 광경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마라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것 때문에 출근을 못 하거나 막 이렇게 민원도 점점 거세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길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장면은 더 좋은 민원거리를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이게 바닥이 이게 뭐냐. 나름 뭐 주최사들이 치운다고 치워도 항상 쓰레기가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를 가뜩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민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회용 컵이랑 아예 3미터짜리 대형 풀장을 여러 개 비치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못 버릴 수가 없게끔
가다가 이제 던져서 꼬린시키게
그냥 꼬린시키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만들어서 운영을 했죠. 예.
사실 조금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하고 이게 익숙한 것들만 보게 된다면 그렇긴 한데 사실 뭐 기록이 목적이다라고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네. 기록도 목적이고 건강도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건강이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맞습니다. 건강으로 나가야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네. 저도 어쨌든 달리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러닝이 박수 받을 만한 문화로 좀 가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일회용을 쓰고 쓰레기를 막 버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딱 그냥 대회에 참가한 내 자신만 뭐 일단은 신경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막 크루들이 막 모여서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막 5인 제한이 생기고 이게 결국은 그렇게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상태로 나만을 챙기다 보면 결국 이거에 대한 반발력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거를 좀 러너들끼리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무에런도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급수대만 그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이게 현타가 좀 오는 거예요. 급수대에선 쓰레기가 안 나왔는데 행사장은 쓰레기가 넘쳐나. 이게 너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왜냐면 막 리워드 아니면 짐 보관 비닐 기본적으로 오면 짐 보관 비닐을
그렇죠.
네, 짐을 맡겨야 될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리워드 받을 거고, 그리고 내 배번표, 이런 거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쓸모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기록칩, 이런 거 그냥 다 버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뭐 행사장에도 현수막, 막 이런 것들이 다 막 엄청나게 많이 쓰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안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500명, 올해 1000명 규모로 진행할 때도, 매 행사 때 새로 만든 쓰레기가 딱 한 개 한 개였어요. 대형 현수막 한 개.
아.
예, 그래서 기존 대비 최소 지금 16,000분의 1까지 쓰레기를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면 또 안내가 안 된다,
아닙니다. 만족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사실 높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참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6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뭐 이런저런 행사 되게 많이 하셨겠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근데 저는 행사로서는 정말 이게 가장 최근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번 달에 진행했던 무에런이 가장 인상 깊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현재 이제 저희 사무국 이제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이게 마라톤을 열면 돈이 남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1,000명 정도의 행사는 거의 적자에 가까운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거를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내년 무에런은 지금 잠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제가 뭐 그 마라톤을 좋아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왜냐면 차가 막혀요.
아, 저희는 도로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아는 바로 서울시 내 광화문 그 일대만 네. 지금 마라톤 대회가 지금 뭐 한 40개, 50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 마라톤 하는 건 그래 내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나오는 쓰레기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면에서 한번 어떤 좋은 표본을 네.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네. 어떤 비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걸 들으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와이퍼스 활동 참여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지고 닦는 사람들 검색하시면
지고 닦는 사람들.
예. 수다닥이라 그래서 와서 이제 수다 떨고 정보 공유하는 방이 있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20년 3월에 만들었던 그 방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면은 활동 정보나 아니면은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고 오늘 내가 쓰레기 주웠는데 이거 자랑할 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랑하고 아니면 뭔가 좀 뭔가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좀 지치고 힘들 때 좀 위로 받을 수 있으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한번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되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웃겼다는 건 쓰레기 주는데 칭찬받고 싶다는 좀
칭찬받고 싶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마저도 네. 당연한 게 아닌 느낌이 좀 드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봤던 분은 이제 어느 저쪽에 강남 쪽에 어디서 자기 쓰레기를 발생시킨 거지. 네네. 그래서 쓰레기통을 찾으려고 그걸 계속 들고 명동까지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쓰레기통이 있어서 이제 버린다고. 네. 그래서 참
아유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하여튼 예.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박수 쳐주세요. 칭찬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와이퍼스 활동 어떻게 이어가실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30대 중반부터 이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대충 5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목표 자체는 35년 정도는 환경에 관심이 없이 살았으니까 나머지 35년 정도 그래도 환경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 해서 한 70살까지는 요구를 하는 게 일단 목표거든요.
그럼 70살 이후에 뭐 하시려고?
70살 이후는 아직 생각을 안 했어요. 한 65세쯤에 환갑쯤에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 활동하고 또 그 걸맞게 또 사람들도 같이 해주고.
예, 계속 어쨌든 저희가 세상 자체는 소비 중심의 사회고 경제 자본 사회잖아요. 근데 뭐 어떤 시 구절처럼 세상이 잔칫날 같아도 울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막 쓰고 버리는 게 당연한 이 세상에서 아 이게 조금 불편하고 아 나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는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속 저희 와이퍼스에 모여주고 계시는 것 같고 이 단체가 커지고 작아지고에 상관없이 저란 사람은 이 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같이 이런 공감과 공유를 하려고 이 모임을 만든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형태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그 쓰레기를 다시금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소비성, 그러니까 그냥 그 한 번 쓰고 더 이상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의 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지구를 또 물려줄 거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네.
아, 직장인도 저만큼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좀 만만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 황승용 닥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나태주 시인의 식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식구처럼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키려는 작은 실천들이 거대한 지구를 지키는 의미 있고 소중한 노력임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외호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노동당은 올해 필데이스에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군사적인 충돌로 위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육상 지방선거 부정사태가 심각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도링 뉴스입니다. 앞으로 자치 수도원에서 교회법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회원은 지역 교구장 주계 권한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은 5월 28일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3월 25일 교회법 제699조 2항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포한 교회법 개정안을 4년 만에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교회법 제699조 2항은 자치 수도 승원에서는 선서한 회원의 제명을 판정하는 것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원장에게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사나 수녀가 심각한 위반을 저지를 경우 교황청의 교구장 주계에게 자치 수도권의 최고 장상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반에는 축성생활의 의무를 상습적으로 소홀히 하는 행위, 장상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완고한 불복종, 회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추민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해임 결정이 나더라도 당사자는 교황청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올해 필데이스에서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는 대신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당 소속 장관인 크리스 비샵과 애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묘가 소셜미디어에 빈 잔디밭 사진을 올리며 그 자리가 원래 노동당 텐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이라고 주장한 데 나왔습니다. 비숍은 상징적이다. 아무것도 없다. 농민들과 뉴질랜드 농촌 지역을 위한 노동당 정책처럼 황량하고 텅 비어 있다며 사실 뉴질랜드 전반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기시했습니다. 시모어는 처음에는 노동당의 정책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예 노동당 자체를 찾을 수 없다며 액트부스는 바로 옆에서 크고 밝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노동당이 올해 행사 부지를 예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올해 아예 부스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많은 인원이 현장에 와 있지만 부스에 머무르는 것보다 직접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많은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농업 및 1차 산업 수출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사상 최대인 643억 뉴질랜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신 전망에 따르면 육류 및 양모 수출은 14% 증가한 14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제품 수출도 5% 증가한 28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부 장관 토드 맥클레인은 목요일 미스터리 크릭에서 열린 필드이스 행사에서 이 수치를 발표하며 유제품 육류 원예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키위 프루트와 사과 수출도 크게 늘어나 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1차 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과는 향후 10년 안에 수출 가치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유업계는 올해 생산 증가의 배경으로 양호한 재배 환경, 성숙기에 접어든 과수원, 그리고 농가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뽑았습니다. 뉴질랜드가 유럽, 북미, 호주에서 발생한 이란의 이른바 치명적 음모와 기타 악의적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21개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란이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납치하고 괴롭히거나 위협하며 기타 방식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 성명은 미국 국무부가 미국을 비롯해 영국, 알바니아,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을 대표해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 공동체, 이란 출신 언론인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겨냥해 발생한 공격 행위를 규탄하고 이 공격들을 하라카트 아샤브 알 야미날 이슬라미아 HAYI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들의 중개 조직들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며 참여국들은 이런 공격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HAYI는 최근 영국 내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한 여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직후인 올해 3월 무렵 온라인상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비싼 교외 지역 순위가 새롭게 발표됐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상위권을 차지해온 익숙한 지역들이 여전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비싼 지역은 오랫동안 그래왔듯이 헤이런 메이였습니다. 이 지역의 중간 주택가치는 올해 5월 기준 302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 5월에 321만 5천 달러, 2021년에 370만 달러보다는 낮지만 2018년에 280만 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달리티의 수석 부동산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스는 헤이런베이가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 뉴질랜드에서 가장 비싼 지역 자리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역시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세인트 메리스베이였습니다. 이 지역의 중간 가치는 2018년 270만 달러에서 2021년 350만 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올해 5월에는 2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오클랜드 지역인 폰섬비와 파넬은 수년 동안 3위 자리를 번갈아 차지해왔지만 올해는 퀸스타운의 켈빈 하이츠가 중간가치 247만 8천 달러로 3위에 올랐습니다. 4위는 오클랜드 파넬 242만 7천 달러, 5위는 앱섬 233만 3천 달러, 6위는 폰섬비 232만 6천 달러, 7위는 웨스트메레 227만 9천 달러, 8위는 리무에라 227만 5천 달러, 9위는 퀸스타운 224만 9천 달러, 10위는 미션베이 오클랜드 220만 2천 달러였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의 하수 처리 인프라가 붕괴 위험이 직면하면서 총 1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모아 포인트 처리장에 이어 또 다른 핵심 시설인 C뷰 하수 처리장마저 노화로 인한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웰링턴 수자원공사와 현지 당국에 따르면 하트시티 등에 위치한 C뷰 하수 처리 시설이 서비스 수명 만료에 도달하면서 오염물질 및 유출 및 악취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C뷰 악취 사태와 인근 해안의 수질 오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미 올해 초 폭풍으로 마비된 모아 포인트 처리장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만 내년 초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C뷰 처리장의 전면적인 보수 및 장비 교체까지 겹칠 경우 웰링턴 지역 전체의 하수 인프라 개선에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단기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필터 교체와 파이프라인 긴급 유지 보수에 착수했으나 장비의 원천적인 노후화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그간의 투자 부족이 결국 시민들의 보건 위기와 막대한 재정 부담이라는 보배락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안가 주민들에게 수질오염 가능성을 경고하며 당분간 입수나 해양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는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좋은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어있는 임대 물건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며 임대료도 소폭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시장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한산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는 임대 매물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주택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고 성수기인 여름철에 비해 다른 예비 임차인들과의 경쟁도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웹사이트인 realestate.co.nz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8,220채였으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3.4%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새롭게 시장에 나오는 임대 물건 공급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올해 5월과 지난해 5월 모두 7천 건이 넘는 신규 임대 매물이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됐습니다. 이는 2024년 올해 6천 건 미만, 그리고 2023년과 2022년 5월에 5천 건 미만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평균 희망 임대료도 올해 들어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주간 임대료는 1월 634달러에서 5월 630달러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임대료가 계절적 요인으로 약간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국제기후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외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퍼 록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 지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뉴질랜드가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외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이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한 2035년까지 적용되는 다음 단계 감축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최대 16억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파리 협약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지만 분명한 건 농장을 폐쇄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십억 달러를 해외로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속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과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이른바 턱걸이 노동자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 MBIE와 경제전문가들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전체 노동인구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약 5에서 6% 수준으로 추산되지만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보다 불과 1에서 2달러 많은 시급을 받는 노동자층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존에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던 숙련 노동자들의 시급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선에 바짝 근접하게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임금 압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구조가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생산성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경기 둔화와 고물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저임금 경계선에 놓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주고받으며 양국 갈등이 새로운 위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측이 전면전을 피하려 하면서도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과 맞물려 우발적 확전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현지 시간 최근 4일간 이어진 군사 충돌이 미-이란 전쟁을 위험한 새 국면으로 밀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긴장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미사일 공격에 나선 데 이어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 행동을 주고받으며 고조됐습니다. 이란 드론이 미국 아파치 헬기를 격추하자 미국은 보복 공격에 나섰고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와 미국 우방국들의 드론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4월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을 선언하며 휴전에 들어간 이후 가장 심각한 확정 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꼽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작전 자율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고 지도부의 의도와는 무관한 현장 판단이 충돌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1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그가 미군에 부여한 비밀 업무의 일환으로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지난달 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및 기타 상선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도록 위대한 미군에게 지시했다며 오늘 이 노력 덕분에 1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해협을 통과해 일반 시장에 공급됐다는 사실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척 이상의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이 엄청난 성공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 주체가 이란이 아니라 바로 미 합중국이기 때문이라며 이란의 군대는 대패했고 경제는 붕괴됐고 이란은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매일 밤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끌어내왔다. 오늘 처음 발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서 좀 더 구체적인 요인과 석유 공급량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석유 공급 덕분에 유가가 배럴당 $250가 아니라 85에서 $90 수준에 있는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월요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 일대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들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유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가 이튿날인 5월 5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서 하루 만에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적 사태와 관련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명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은 50%에 대해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율은 사전투표를 합치면 73.3%라면서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결정한 배경에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 용지가 증가하여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 분실 및 탈취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하여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255개 구시군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위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다는 점에 거듭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B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5원 2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4원 1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6원 4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오후까지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 게시판입니다. 테아트 아트 아트 클럽 안내입니다. 테아트 아트 아트 클럽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쌓인 채 방치된 미완성 그림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제 재료를 가져와서 완성할 시간입니다. 매주 열리는 무료 수업에 참여하여 다른 예술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테아타트 페닌슐라 커뮤니티 헙595 테아타트 로드 테아타트 페닌슐라에서 있습니다. 파파쿨라 라이브러리 우쿨렐라 클럽 안내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우쿨렐레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 209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파파쿨라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우쿨렐레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메시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본선비 커뮤니티 센터 20 본선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코바늘 클럽 안내입니다. 이 친근한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함께 뜨개질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료 차와 커피도 제공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시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 8 비트로드 브란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캐시할 캐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